주보 뒷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소기도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절인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서 갑니다. 제가 1장 24절입니다. 기도하여 하려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같이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목표라 그럴까요? 말씀의 목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진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가길 원합니다. 핵심은 계속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기 위한 거 한 번 더 리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 이렇게들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그 기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표될 수 있는 거가 예배의 시작이 그리고 마무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는 그렇게 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쭉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보시면은 기도라는 것은 시작이고요. 과정이고요. 마침입니다. 세례 그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맨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하는 그 장면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안타깝고요. 그러셨든지 다른 데서는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스데반이 보니까 주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치 경기장에서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 팀이 무엇을 할 때에 정말로 아주 중요하고 급박한 그런 순간이 될 때에 경기하는 관중들도 그냥 앉아 있지를 못하고 일어나서 그냥 환호하는 것처럼 보내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바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게 주님이 하신 그 당부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물로 오는 것은 너희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도요. 그냥 항상 보여주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끝장에도 베드로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우 모여서 고기 잡으러 갔더니 그 마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몇 달, 며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요. 여러 날이 언젠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생기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 정말 여러 날이 되지 않았구나. 이게 기다리는 마음은요, 긴데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걸 보면은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또 어디를 찾아갈 때예요. 참 이상한 거는 찾아가는 시간은 그게 똑같은 한 시간인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게끔 되는데, 그거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요, 그냥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원래 객관적인 그 시간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타임머신은 주관적으로 축지법처럼 줄어졌다, 늘어졌다 하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시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전에는 주님께서 지금 역사를 쭉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그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에서 그 안에서 주관적으로 새로운 출발, 이것이구나 말하자면은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때까지 있던 것들이 새로운 출발이 되겠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분기점을 주시겠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이때에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와 계세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성령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분기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게 없기로서는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았지만은 자기가 이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분기점이 됐을 때, 어느 역사가 됐을 때에 새롭게 리뉴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일어나는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는 이미 오셨는데 자기는 못 느끼다가 성령 충만이 오실 때에 그것을 뒤로 보고 난 다음에는 같이 보여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이런 것이겠구나 저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번만 오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기마다 때마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옵시다. 사람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르고 교회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경우가 다른 것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역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또 잘못해서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윽박과 억압이 돼서 그것이 원래 의도가 흐트러진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오실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오고요. 어떤 교회들은 이미 세례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었으면은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뒤를 따라서 오는 때가 있고요. 경우 경우마다 그것이 구별들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근데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당부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말만 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성령님에 대한 신뢰고 당신이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어갈수록 잔소리가 줄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철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바라옵기는 어릴 때에 5살, 6살 때 하던 그 잔소리보다는 조금 더 다른 소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보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깨닫게 돼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만들어야 나가야 될 것은 그것은 기도인데 그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는 흔히 기도를 너무 명령형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정적 순간에서는 주님이 키워두세요. 그것은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못 믿어오면 거기까지 하시는데 거기까지 대해서는 주님이 두셨을 때에 주님이 하셨던 그 명령이 때가 되면 생각날 때에 나로 하여금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해서 죄책감이 아니고 의무감이 아니고 기도가 곱아져고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것이었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내가 시작해서 된 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갔던 것들은요. 그전에는 그저 주님 옆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하는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서로 서먹할 수도 있고 또는 별로 이렇게 관계없었던 그 사람들이 묶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함께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네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저 사람하고는 기도할 수 있고 없고 이거를 자르지 마라. 또 준비가 안 됐는데 억지로 나서는 것도 그것도 무리수. 그렇지만 주님께서 때와 기회를 주실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스스로 그것을 막지를 마라. 그것이 그들의 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11명 정도 기도했겠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렇게 형제들 모여서 기도했겠고요. 또 여자 제자들 모여서 기도했겠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도 모르게요. 이렇게 남녀가 같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저는 이슬람 회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서 들어가는 때부터 귀 씻고 물 씻고 다 하게 하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회당에 가서 갈 때에요. 남자 여자가 앉는 자리가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여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다른 몰랐던 사람들도 그거 친한 사람들 아닌데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보고 미친놈이라고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얽히고 설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서 한 마음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의 그 결과를 선물로 와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워서 될 때에도요. 두 사람을 세우고 난 다음에 뽑기하자 투표하자 다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가 시켜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세워서 하는 이것을 그 안에 공감대가 생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공감대가 되지 않고 또 공감대가 안만 됐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이는 계속해서 공감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냥 자기네들이 어디 간다 뭐 보낼 때에 거기 대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 해주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아빠가 기도했다 엄마가 기도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그 자녀의 삶에 그 대상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초청장입니다. 내 그냥 혼자 하는 푸념소리가 아니올시다. 정말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서 함께 끝 있었고 제일 마지막 끝까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먼저 간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언제 되어야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언제 되어야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내가 두고둔 사람들 그 후손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세워지고 가문에 세워지고 그 지역에 세워진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갔을 때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돼서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눈물 흘리며 거기에 대해서 마음 졸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군요. 우리는 끝에 가서 고구마 줄기처럼 그거 모르고 끝에 가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거라고 생각하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기 가서 그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것들이 많다. 세상의 논문들도 우리가 자기 것처럼 됐을 때에 뭘 합니까? 그 내용들을 어디 쪽에서 누구 거를 인용했으면 거기에서 관주를 바라야 그걸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갔었을 때에요. 정말로 좋은 논문일수록 어떤 논문인가 하면 누가 관주를 얼마나 많이 달았는가 그게 좋은 논문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다섯 사람이 거기 대해서 인용을 하고 도움을 받았다. 또는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문만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 대해서 만약 백 사람이 되었다, 천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논문은 권위 있는 데가 돼서 다 그게 노벨상으로 뭐를 연결되는 것이 옳시다. 그런 것처럼 저는 하늘나라 갔었을 때에 주님께서 풋노트를 따라보자, 엔드노트를 보자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나중에 누가 그것을 쓸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성실하게 하고 갔는데 그것을 해준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그게 그 크레딧까지 다 주는 그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제물을 쌓고 주님의 그 마음밭에 기록하는 그 일을 시작도 과정도 끝도 계속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의 지체로 변하게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까지 그것을 변화하게 되는 그것은 change agent라 그러죠. 그러니까 변화의 매개체, 변화의 촉매체가 됩니다. 예수께서의 열두 제자들을 공관복음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보시면은 열두 제자들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런 사명 주시고 중요한 고비마다 때마다 열두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셨는지 열둘의 의미가 뭔지는 저는 그렇게 잘 알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너희들은 12명이 된다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차별되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불러서 예수님 혼자 열두 제자예요. 나중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는 결정적 순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부를 때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28장 16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가 자기네들이 오 이것이 딴 사람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때로는 가서 누구랑 밥 먹을 수도 뭐 하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를 때 사명을 맡기는 그 자리에 있어서 11명만 불렀을 때에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열둘이라는 거가 그저 우연히 낱개로 있는 숫자의 더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 이스라엘, 새 나라를 만드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해서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11명이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한 명이 빠졌구나라는 깨달음. 이게 그냥 저절로 주님님 이거 해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십계명이 아니에요. 안 했다고 그래서 야단 맞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안에 있는 인식의 변화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서 열둘의 은혜와 사명을 내가 누구냐는 것을 혼자 그저 그 인것이 아니고 이게 공동체로 지체로 대표성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명 가지고는 미완성이구나 라는 우리의 사정을 직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열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없었으면요. 아니 누가 정해서 거기 대해서 11명이 거의 많다 작다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전체라는 것을 모르면요. 이 부분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로 이것을 뒤집으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또는 내가 지금 눈에서 보이고 있는 바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알아야 땅의 세계, 세상에서 내가 지향해야 될 삶의 좌표와 이정표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알게 됩니다. 하늘을 모르면은 땅을 모릅니다. 내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열둘이라는 그것의 의미와 11명만 불렀을 때 주님께서 왜 11명만 불렀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 빠진 사람이 가론 유다가 하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해줬던 뜻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는 그것을 주셨구나. 그러니 한 명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가 알아야 구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내가 뭔가 뭐가 필요한 줄을 내가 뭔가 그걸 알아야 그것이 뭔가 빠진 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막연한 숫자의 더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 그냥 한 명만 아무나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11명이 예수를 체험하고 공유하고 전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나시던 동안에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풀어 말씀드리면요. 자기들이 자기 된 것은 예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은혜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이것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역자, 동역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 그저 잃어버린 한 영혼 구한다는 이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한 명씩 부르실 때에 그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 그거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 나은 거는 병원에 있는 사람 낫게 하기 위해 있는 거는 의사가 하는 거지만은 그게 인생의 답입니까? 인생의 전부 목적이 병원에서 병 걸린 사람 낫는 거, 내가 병 나은 거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거 해봐야 처음에 원점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할 사역자,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열둘의 사명에 골이 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는 금쪽같이 귀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함부로 아직 예수 안 믿었죠.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가요. 그 사람을 어떤 전도의 대상으로만 어떤 내가 이렇게 할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무례한 일이고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체로서 그것이 누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서 그분이 오셔야 내가 11명에 빠진 하나를 채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이 와야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그 한 4주 동안에 저희 교회에 그 최다니엘 집사님이 그 엔지가 찬양팀에 지금 같이 합니다. 한번 보시면요.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렇게 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 한 명이 찬양에 대해서 한 곡 한 곡 아빠랑 같이 옆에서 부를 때에 전심을 다해요. 그 한 사람이 그 조그만 아이가 없었으면은 그 찬양팀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을 찾아야 할 것이라,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했는데, 왜 한 사람만 찾으면 될 것을 두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르실 때에요, 제자들 부르실 때에 거기 대해서 두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잘하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 경쟁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씩만 뽑아서 갔어요. 제자들은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한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좀 복잡한 일일까요? 두 사람 해놓으면은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투표를 하라 그러면, 그걸 하라 그러면은, 아유,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가 싫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데 왜 어렵고 힘든 과정을 두어서 힘들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필요한 걸 했지만은 여기에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정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가 두 개입니다. 그게 불확실한 거고 불확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빨리빨리 정해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 거 할 게 많은데 왜 주님은 이 기도를 아직까지 안 들어주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음 졸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마치 내가 가진 것은 두 개까지 가는 거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 뽑았을 때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라는 바사바는 유스도라는 라틴 이름으로 자스티스입니다. 저스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헬라 이름은 제 생각에는 바사바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닉네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닉네임은 유스도고요. 라틴 이름이고요. 요셉이라는 것은 그거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사람은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도 있고 별명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 전혀 조용한 사람을요 별명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순서로 따지면은 저는 그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 뒤에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이게 인간이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한 것인지 우리가 혹시 실수될까봐 마띠아는 그 중에서 마띠아라는 이름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것을 억지로라도 두 개를 붙였다고 저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제사장이 뽑기 할 때에 구약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을 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던 것처럼 제비 뽑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데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 어려운 기도 제목을 좀 들어달라고 이거 해주시면은 나는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내가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내게 있는 은혜가 이미 족하다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습니다. 아, 이러므로 내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내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제한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충만하게 오는 것이구나. 인간의 한계와 나의 부족은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해하셔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은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자기 영역만 커져서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좀 하고 보면은 그 주변에는 아주 잔인하게 휘두릅니다. 내가 아직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내가 아직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그래. 너 이거 죄 지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졌으면은 욥에게 왔던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친구들이 네가 이거 회개하라고 라고 나왔을 때 네가 말하는 그 잣대대로 나는 너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내가 양심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제까지 내가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는 것도 그 다음도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부터는 더듬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보아서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옵시다. 끝으로요. 주님께서 성령의 새술이 순종으로 하나가 된 세부대에 부어진다라고 제가 끝에 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새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요. 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부대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물고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바다를 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통해서요. 자기네들이 성령께서 오셔서 담을 수 있는 그 세부대,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것이 제자들끼리 했던 것, 그 정말로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11명에서 여자 제자들 애드하고요. 서로 서먹했던 약간 원수 같은 그런 입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가족들이 애드하고요. 내 집안 식구리라 그랬으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그것이 모이니까 소문이 와가지고 백한 20명 모인 겁니다. 들쑥날쑥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세 부대를 만들고 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바라시면은 우리는 세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세 부대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수로가 물은 아니지만은 수로가 없으면은 물이 오지 않듯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액션으로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시작이고 나중이고 끝을 계속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